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복음입니다. 성도의 모국어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전도와 선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그리고 선교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7월과 8월에 선교에 집중하고 이제 선교의 계절이라 불립니다. 혹 이 계절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걸까? 한번 한 달 동안 전도와 선교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완벽한 해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이란 바른 성품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품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evangelism,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해야 할 내용이죠. 전도를 하면서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까지요. 타 문화권의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하자면 모든 외국인들, 요즘은 교회에서 이것을 선교, 미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목적은 왜 우리가 전도를,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 우리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 나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교의 출발점, 전도의 출발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선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전도와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러면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교적 사명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는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꼭 짚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플랜 B를 세우셨습니다. 아담의 실패에서 노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아담에게 주셨던 선교적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해낼 줄 알았는데 그만 그도 마지막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노아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은 심지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께 거부하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 결국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선교적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육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에 집중하고 싶은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명령입니다.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1차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이 구약의 모든 흐름과 신약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선교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는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은 억압 속에 특별히 이집트라고 하는 억압 속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성경 전체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시고 후일에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는 없지만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는 있는 구체적인 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없지만 모세에게 새로 시작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이루는 아주 거룩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스스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의논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고 모를 때마다 물어보고 갈 때마다 동행하고 없을 때마다 아쉬운 존재, 바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5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쁘시는가?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동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을 곁에 두셨다, 또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두실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겠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좁혀봅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면 민족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은 a blessing이 아니라 더 가까운 단어는 potential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을 사전에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능력,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생후 2년에 걸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술, 어떤 이는 과학, 어떤 이는 탁월한 운동선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적 잠재력이라 한다지요. 이 자연적 잠재력만 실현되어도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거룩의 잠재력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거룩의 잠재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국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국어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국어를 사랑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 우리는 모국어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거룩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5세였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자연적 잠재력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 똑똑한데 몸이 약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실수에 덫에 걸려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잠재력은 다릅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과거마저도 상처투성인 아픔의 과거만저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를 새로운 토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하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민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피스티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민족의 복을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피스티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국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한 절을 아껴두었는데 4절을 봅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75세였더라. 믿음이 나이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나이입니다. 경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이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말씀을 따라감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5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절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행할 수 있는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야곱에게 이제 그 인생을 끝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축복합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남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막둥이 요셉입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뉴욕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무성한 가지가 축복이 아니라 샘 곁이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이 후일에 그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활 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을 이길 힘이, 뉴욕에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의 잠재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샘 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삼고 있으면 아무리 활 쏘는 자가 힘이 있어도 그 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도 담을 넘을 것입니다. 볼리비아를 넘어서고 아이티를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웨일즈를 가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은혜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약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 때문에 약하고 저것 때문에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고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갈대 우르를 떠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백세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되더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저희들 흩어집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으로 이곳저곳 향하여 갈 때 어디로 가든지 저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선교적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땅으로 가 모든 민족 위에 복이 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뭔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은혜, 안 되는데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